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더우셨죠? 예. 살다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추석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름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추석, 겨울 저녁이 아니라 하석, 여름 저녁 같은 명절이었다고. 그래서 올 겨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추위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기후 정의 행동의 날입니다. 우리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 크레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고 시위를 했던 거에서 시작된 환경 운동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9월 넷째 주 금요일이 되면 이 기후위기에 사람들이 저항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 6일 날 강남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 행동은 기후 정의 행진이었습니다. 기후 정의는 또 어떤 개념일까요? 기후 위기를 만든 그 당사자와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음이 정의롭지 못하다. 설명드리면 기후위기를 만든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어떤 정부가 거기에 조금 더 책임을 지게 만들고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별로 기여한 바가 없지만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은 자들을 향해서 사회 공동체가 좀 더 책임 있게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개념이 기후 정의인 것입니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그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신 분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무더운 여름날에도 실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 그리고 논밭에서 일하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참 재난이 찾아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한 경우가 빈번하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재난은 찾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안타까운 것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이 세계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는커녕 더욱 자연을 훼손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훼손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명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도 문제지만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큰 문제입니다. 주중에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핸드폰 아니라 그 삐삐 있죠? 옛날에 우리 썼던 삐삐와 무전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그 한순간에 3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참모총장은 그 테러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남아있다. 자기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참 악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런 테러까지. 이 가자지구에 대한 또한 이슬람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제 멈춰야 된다. 적어도 휴전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스라엘 내뿐 아니라 외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오는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휴전은 불가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저항하는 자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죠. 지난 주중에는 주말에 그 레바논에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100여 곳을 폭격했습니다.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노라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내가 수십 배로 갚아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렇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쪽에 현재까지 사망자가 1,7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많은 이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가자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4만 4천 명. 그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26배예요. 악합니다. 어머니 지구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구의 맏자녀인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며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지구의 신음은 외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창조 질서 회복해야 되고 평화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왕국절기와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많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다.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에요.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인종, 어느 특정한 종교, 어느 특정한 계급이 볼 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생명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바라볼 때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 좋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고 모든 인류의 꿈이며 모든 피조물의 꿈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중괄식입니다. 구어 시간에 배우셨죠? 핵심 주제가 이야기 중간에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간쯤 되는 게 13장인데 13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뭡니까?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으니 라고 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은 마치 모모와 같다라는 게 중간에 나왔다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자면 마태복음은 그냥 천국 복음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천국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건 마태와 이 마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이 천국에 반대되는 상황, 종말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70년 로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제는 성전의 종교를 버리고 경전의 종교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면서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을 경전의 핵심으로 여기게 됐던 것이죠. 근데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이 보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율법보다 다른 걸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보다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낙인 찍어 유대인 공동체,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해버립니다. 이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동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붙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배하고 또한 저 성전체제를 잡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지옥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밭인데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에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값진 진주인데 이 진주에 담겨있는 값어치를 다른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고 기뻐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귀한 것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나만 알아.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얻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사람. 그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본문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과 이 사람이 연결되는 건가? 보통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뜻이 풀어집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도 풀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좀 다르게 읽혔습니다. 저에게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다. 평범한 밭처럼 보이는 사람 속에도 보물 같은 것이 담겨 있다. 일반 진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특별한 진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귀히 여겨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겐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가 보았을 때 베드로는 많은 어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보았을 때 베드로는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로마가 보았을 땐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소모품 같은 쓰고 버리는 세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이 보았을 때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을 보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사케오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예수님은 그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당신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그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 천국의 비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유는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부의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도 그의 인종이라든지 그의 신분이라든지 그의 종교적인 공로를 보고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부르셨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를 또한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실 때도 그 사람의 인종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종교적 공로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보잘것없는 생명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줄인 자를 귀히 여겨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귀히 여겨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귀히 여겨 대접하고 헐벗은 자를 귀히 여겨 자기가 입은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귀히 여겨 돌봐주고 갇힌 자를 귀히 여겨 찾아가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 그에게 천국이 되어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천국 세 가지의 비유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라. 최선을 다해 귀히 여겨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의 말씀에 대한 개역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죠. 정말 이 13장의 말씀이 딱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아, 천국은 저 하늘 어디 죽어가는 그곳이 아니구나. 천국은 사람이구나. 그냥 다른 밭과 똑같은 밭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보석이 있음을 발견해내는 한 사람. 그냥 여느 진주와 똑같은 진주 같지만 그 진주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고려대학에 있다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보건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승섭 교수라는 분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어떤 한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로세토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은 1960년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세운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던 의사가 그 마을에서 신기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유독 그 마을 사람들의 이 심장병 발병률이 무척 낮아요. 옆마을과 비교해 볼때 절반밖에 안 돼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옆마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식수원도 똑같고, 또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술, 담배도 그 마을 사람들 많이 하고, 또 원인인 비만율도 되게 높은데 건강해. 그러니까 의사들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룹을 이루어서 그 마을을 추적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뭘까? 어떤 좋은 데이터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 연구해서 의사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의학 논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수필에 가까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읽다가 이거 너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로세토 마을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마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뒤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니스코 신부. 니스코 신부는 이 낯선 땅, 이 미국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만든 이 이민자 마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했고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꼭 학교에 보내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삶의 터전인 그 마을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꽃씨를 나눠주고 꽃이 피는 계절에는 아름답게 꽃을 피운 그 집을 상을 줬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채석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임금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니스코 신부는 자기도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요.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조를 조직해서 회사 측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두 배로 높이죠. 삶의 조건을 더 살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장례가 나면 그 장례가 난 집안의 아이들을 그 마을 공동체가 같이 돌봐주었고 장례 비용도 부담해주고 또 마을 공동체 중에 파산한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의 짐도 공동체가 같이 지어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스코 마을에, 이 니스코 신부가 이렇게 헌신했던 이 로세토 마을의 주민들은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어려울 때이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확신. 바로 그 확신이 그 마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니스코 신부는 그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죠. 최선을 다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맨땅과 같았던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천국이에요. 물론 사람의 지옥이기도 해요. 박노해 시인은 다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중병에 걸린 지구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인 인간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새로운 변화라는 것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희망의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이 우리들의 희망이요 피본입니다. 우리 서로를 좀 더 귀하게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석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보물 같은 것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특별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의 공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청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새롭게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의 모습 속에 있는 귀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막대하며 살아왔나 봅니다. 세상과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무생명과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생명과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로부터 천국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아니 나 한 사람, 우리 한 공동체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종말을 앞둔 지옥 같은 세상 한가운데 천국의 길을 열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